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주창윤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랑을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사랑의 과정을 함께 볼까 합니다. 사실 앞부분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도 다르고 또 나라별로도 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보통 뭐 야 국경 없는 사랑이래서 다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그 사랑의 방식 장거리 사랑도 많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왔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근거리 사랑이었거든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건 뭐 국경을 넘어서 뭐 인종을 넘어서 이렇게 만남이 장거리에 진행되면서도 사랑이 싹 트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사랑도 최근 사랑의 하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할 때 보면은 처음 만남에서 반하는 그런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뭐 서서히 되게 좋아졌어. 서서히 나는 더 크게 사랑하게 됐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의 과정. 정미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첫 만남.
저 개인적으로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제가.
왜요?
왜요?
처음에 보면 막 그렇게 되게 세 보이고 막 엄청 강해 보이고 막 이래서 전 제가 약간 아까 전에 복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잽잽 날리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싹 튀어 우정으로 시작해서 약간 좀 진득하니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확 다가가지 않고
옆에서 그냥 일단은 확 다가오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셔서
무슨 소리예요.
근데 뭐 그 정미 씨 같은 경우 그런 류의 사랑 같은 경우가 이게 만들어지면 가장 오래
굉장히 오래 가는 스타일.
그래서 시작도 출발도 좀 약간 늦지만 가는 것도 좀 오래 가는.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저도 첫눈에 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랑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손을 한번 잡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친밀한 말을 하기까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내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려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참 많이 걸려요.
주창윤 교수님이랑 저랑 사랑하면 어짜 형대. 다시 쭉 가다가 욱 이렇게
좋네요.
유짜형 아니고 이네 씨 어때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첫눈에는 좀 반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이제 스파크가 조금씩.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좀 사랑에 내성적이라서.
아, 그래요?
첫눈에 반했지만 티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반한 건가, 관심이 없는 건가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죠,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떠나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만큼 막 첫눈에 반했으면 잡았겠지만 그냥 뭐 약간의 호감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지켜봐야지 했는데
가버리면
한참 후에 미안해 지쳐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읽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까요. 첫 만남, 사랑할 때 첫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지만요. 그 책의 1장 첫 문장에도 보면 사랑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저처럼 이렇게 첫눈에 반해야지 무조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두 분처럼 발견을 천천히 하는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근데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정말 공감이 되기는 해요. 뭐 되게 못생겼는데도 그 안에서의 뭔가 매력, 나만 보는 매력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글쎄 어떨까요, 교수님?
그렇죠.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한테 특별한 맞아요. 존재가 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뭐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감춰진 것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뭐 감춰진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해가 나가는 그 과정. 근데 그러면 그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남만 발견하는 거 아니라 나도 스스로도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것이 꼭 타인, 그 사랑한 사람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자신에 대한 발견도 그게
맞아요.
포함되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뭐 이뻐진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맞아, 맞아. 스스로가 발견되거든요.
그 여자들이 보면 사랑할 때 이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 곧 막 얼굴에 화장하고 예뻐지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숨겨져 있던 나도 다 같이 발견하게 되는
그렇죠.
거 같아요.
네.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 남자를 만나면서 내가 애교가 많다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눈에 반하는 것, 이 사람이다 하는 그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이뤄나가면서 나에 대한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의 발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미나게 잘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업도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그 흥미로운 게 하나를 찾았던 게 뭐였냐면 미켈란젤로는 이제 대리석을 보면 돌을 보면 그 돌 안에
네.
자기가 그 조각할 사람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는 돌을 이렇게 깎아내는 게 아니라
네.
그 덮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조각가들은 돌을 보면 일단 돌을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서 네. 모양을 만드는데 이미 미켈란젤로는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어서 네. 조심스럽게 그 벗겨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약간 벗겨내고 몸도 벗겨내고 다리도 벗겨내고. 그래서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이제 그 미완성 작품들도 참 많아요.
에.
그러면 그 말은 나머지는 독자들이 혹은 관객들이 그 나머지의 그걸 발견하라라는 이야기인 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바꾸어 말하면 바로 미켈란젤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그 내가 만난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면서 서로 했던 그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조각가와 다르게 뭔가 재밌잖아요. 다른 조각가들은 돌을 쫓는데 이 사람은
그렇네요.
돌을 벗겨낸다라는 맞아요. 그런 표현이 이거를 사랑이라는 걸로 한번 재해석해서 글을 쓰면 어떨까 해서 제 나름대로 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쓴 부분이 그 미켈란젤로의 발견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그 미켈란젤로의 발견과 대비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피그말리온의
예.
사랑.
예, 피그말리온이라고 이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너 잘한다 하면 뭐
진짜
잘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건데 그런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키프로스라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네. 신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그 아프로디테를 좀 화나게 했어요.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여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너스가 화가 나가지고 키프로스에 있는 여성들을 그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로 만들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막 좀 굳어지는 걸로 네. 저주를 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피그말리오는 결혼할 여자가 없잖아요. 네. 사랑할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아로 조각을 여자를 만들었는데 네. 소녀를 만들었는데 그 소녀가 갈리테이아라는 소녀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녀를 막 사랑하죠. 사랑해서 뭐 옷도 입혀주고 뭐 반 이런 것도 끼워주고 뭐 조개 같은 조개 껍질로 막 목걸이도 네.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뜻 보면 피그말리온하고 미켈란젤로가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랑한 대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예.
피그말리온은 그 사랑을 대상을 만들었긴 했는데 그 전체를 자기가 소유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발견한 게 아니고 소유하고자 하면서 어떤 중독 관계, 즉 갈리테아가 없으면 자기는 안 돼. 라면서 갈리테리아와의 어떤 강한 집착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랑을 찾는데 너무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에 맞게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또 상대방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상대방은 갈리테리아 그 상태로만 있어야 돼.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피그말리온의 사랑도 다른 뭐 친화나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얼중했던 중독 관계 혹은 뭐 너무 동일시를 심하게 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신화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죠.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갈리테아가 떠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맞아, 집착.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 그대로만 있기를 맞아요. 바라고 한다면 못 견딜지 떠나지 않았을까.
아까 사랑은 서로의 발견이라고 하셨는데 네. 갈리테리안 발견을
아니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만 완벽한 상태에서 딱 한 번 완벽한 상태를 발견한 것이지 네. 꾸준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갈리테아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냥 그렇네요. 보여지는 대상으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 해석이에요. 또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네. 그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교수님이 예로 들어주신 피그말리온의 사랑이나 또 발견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서 미켈란젤로의 조각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겠다. 나는 미켈란젤로와 같은 남은 보지 못하는데 나만 보는 그런 발견을 하는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창현 교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 책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 읽고 싶은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에 참여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형상을 말하는 우리말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오늘 만나고 있는 책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타자를 나처럼 끔찍이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사유와 실천, 경계가 없는 사랑을 이것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눈사람,
네.
2번 눈물, 3번 눈부처.
네,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잘 들으시면 정답이 나오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샵 1045나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출판사 마음의 숲에서 펴낸 사랑이란 무엇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몰텐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주창윤 교수님과 함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사랑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발견하는 게 좋은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보면 우리 쟨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또 사랑하면 원래 눈이 머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발견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은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보지 못했는데 저만 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데 사랑은 주관적이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이게 자칫 너무 주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교수님.
그렇죠.
어때요? 객관적으로.
사랑의 매력 자체가 사실 마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큐피트가 화살을 막 아무데나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화살 함부로 쏘지 말라고 막 푼다고 네. 하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살에 맞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관적인 거죠.
네.
그 이제 스탕달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을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금 광산에 나무들을 가지들을 이렇게 놓고서 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소금 광산에 보면
네.
그 나무들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결정들이 막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그 소금들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그런 결정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스탕달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보기 전에는 그냥 나뭇가지였는데 내가 혼자 막 사랑 생각하면서 그 안에 막 내가 다이아몬드 결정체 네. 같은 걸 내 마음속에 막 만드는 거죠. 만드니까 그래 바로 이게 사랑이야라고 네.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이라고 보는데 물론 저는 이런 스탕달의 사랑론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너무 사랑이 환상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사랑은 그 흔히 뭐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너무 사랑을 환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저는 사랑은 사이를 메우는 거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내가 혼자 다이아몬드의 그 환상을 갖는 것보다 함께 그 사이를 메우는 과정이 사랑으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현실을 사는 게 조금 굉장히 빡빡하고
그렇죠.
좀 뭐랄까요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죠.
그런데. 환상으로라도
콩깍지라도 씌어야 네,
사랑을 해서 나만 혼자서라도 이렇게 좀 상상적으로 풍성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하고 소설에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맞아요. 그분을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맞아요.
바로 그 영화죠. 영화의 어떤 맞아요. 남자 주인공을 네, 로맨틱한 매력적인 주인공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 M 계속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사랑 우리는 U자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춤을 잡고 있죠.
교수님이 아까 잠깐 그 발견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만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굉장히 그냥 좋아하게 되고 막 감성적으로 내 마음이 흐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나까지도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거 좀 새로운 진짜 새로운 또 다른 발견이다.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왜 그런 걸까요?
그 물론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조각가이면서 대리석이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진 모습을 이렇게 벗겨내는 조각가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벗겨내니까 나는 대리석이기도
네,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나도 바꿔주는데 그 사랑에서 저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로도 그 뒤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운전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뒤에 뭐가 오는지 잘 네네. 모르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을 보면 백미러가 없이 앞만 보고 운전하고 달리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 맞아.
둘이 지금 막 쌩쌩 네. 막 그 좋아서 지금 막 달리는데 그때 안전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때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두 사람의 백미러를 봐야 되는데
네.
그 못 보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사랑에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나를 또 돌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을 이렇게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네. 사랑의 길을 가는데 필요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렇네요. 막 사랑을 막 할 때 조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면 더 사랑을 오래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오랜 사랑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앞만 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네. 뒤를 돌아보는 네. 사랑도 참 중요하거든. 함께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랑 얘기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저서가 있죠. 아까 에리히 프롬 말씀하셨는데 예. 이 소유냐 존재냐에 대한 이 책 이 내용 보면 그 에리히 프롬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로 소유가 이제
예, 그렇죠, 예.
인간이 소유욕이 생기고 예, 예. 막 이렇다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 책 좀 심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사랑에도 소유가 있고 존재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에리프롬의 소유나 존재냐를 좀 이제 전 보면서.
네.
아, 그렇다면, 소유적 사랑과 존재적 사랑의 문제도 한번 논의해야 하면 어떨까.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을 소유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랑해.
사랑한다. 그렇죠. 맞아요.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뭔가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고 나는 사랑한다라는 말한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나는 사랑을 소유해 하면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아닌 거죠. 끝난 거죠.
결과네.
결과가 되는 거. 근데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소유냐 존재냐인데 네. 그럼 소유는 소유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지만 예.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존재를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아, 사랑, 존재적 사랑, 그러니까 소유적 사랑에서 어떤 사랑을 딱 가지면 끝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한번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존재적 사랑이라는 것은 프롬이 말했듯이 끊임없이 어떤 관계를 통한 어떤 존재의 의미라면 역시 사랑은 존재적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소유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배타성이거든요.
네.
나만 가져야 돼.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맞아요.
남들이 막 다 사랑하면 화가 나죠. 그래요. 질투가 네. 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에리히 프롬의 그 존재의 양식으로서의 존재?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삶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지만 하지 못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살짝 불가능.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꼭 그 달성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사실 존재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사랑은 뭔가 그런 일반 사람들이 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 정도만 하더라도 네. 사랑은 더 내 사이에서 성숙해질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존재적인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존재적 사랑이 되게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린 네. 연인들에게는 소유하고 싶지만 네. 부모님을 그렇죠. 내가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들만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좀 발전하고 나도 또 그렇죠. 발견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아, 좀 어렵지만 좀 추구해봐야겠다. 2승에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승에서.
네. 저희 지금까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랑은 발견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어떤 소유적인 사랑보다는 존재적인 사랑을 좀 추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행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주창윤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그 프랑스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당시에 84세가 된 앙드레 고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프랑스 그 언론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68세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 일자리
네,
나누기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아내 도린 케어랑 같이 생을 함께 떠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47년에 만났는데 그 이 아내가 1983년에 수술을 할 때 그 마취제를 썼는데 그 마취제 부작용으로 그 병상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24년간 이분이 간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언론인 그만두고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네.
24년간 간병을 하면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호전이 없었군요.
호전이 없는 정도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해 너무 고통이 아이고. 심하다 보니까
네.
그 서로 이제 떠난 거죠. 그 이 사람이 앙드레고르가 죽기 전에
네.
그 조그만 연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정말 너무너무 그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래요. 당신은 곧 82살이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cm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kg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58년가 되었지만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놀랍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84세의 82살의 아내를 보면서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보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막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야, 그건 그래서 야,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예요. 동반자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나라 영화 진무영 감독의 니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거
네,
보면
네.
거기에도 보면 이 두 부부의 그 경계 없는 사랑.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에는
맞아요.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반자적 사랑은 두 사람 람 사이에 어떤 경계 자체가 무너져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죠. 근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동안에 어떤 뭐 열정이라든가 헌신적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오히려 동반자적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은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남녀가 서로의 어떤 삶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애정에서 친밀감과 헌신이라는 것이 사랑에서 참 중요한 요인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보면 그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시기도 하면 부부들도 보면 점점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앞으로 우리한테 그 사랑을 더 성숙해 가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동반자적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눈부처라는 말이에요. 눈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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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정미 씨를 보면 정미 씨의 모습이 내 눈동자의 상으로 맺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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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상으로 맺힌 정미 씨는 나인가요? 정미 씨인가요?
저요.
면서 나죠.
예.
왜?
아, 그렇구나.
왜? 왜냐면
내 눈에, 저 눈에, 아,
내 눈에 미쳐, 있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하.
곧 내 안에 너가 들어온 거고요.
예.
동시에 나는 정미 씨의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왜
그렇군요.
나를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의미처럼 아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사랑이 가질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모습이
네.
바로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어 둘이 경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이제 공감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sympathy라고 하잖아요.
네.
공감이라는 말이 있고 또 공감보다 막 감정이입이 완전히 되는 empathy가 있어요. 감정이입. 그런데 우리가 공감만으로도 사랑이 돼요.
네.
공감. 그런데 이 감정이입은 완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는 그 아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뭐 이런 눈부처 사랑이든 내 나와 너를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동반자적 사랑이 되는 이유 왜 그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꼭 이 사람이거든요.
네.
왜 그럼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어렵지만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저한테 참 다가갔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몸을 육체하고 신체를 분리했어요.
네.
예를 제가 정미 씨를 보면 정미 씨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는 그냥 육체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몸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 아내를 제가 이제 보고 하면 제 아내는 그냥 육체가 아니고 그 아내의 육체가 내 몸의 신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체는 그냥 객관화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아, 육체는 객관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신체는 나랑 아내 사이의 온갖 경험과 체험들이 다 녹아서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체가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네.
내 신체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영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만나고 나면,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그날 하루 만나고 나서도 그 잡았던 손 뭐 냄새부터
네.
시작해서 이미 그 몸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육체는 떨어졌지만 내 신체
기억이
안에는
나지,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내 경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동안 혹은 뭐 몇 년 동안 쌓여온다면
네.
바로 그 경험은 아무도 다른 사람은 공유할 수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영혼이 있는 우리 경험이 쌓인 몸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앙드레 고르를 얘기하면 도린케와 앙드레 고르를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내랑 함께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자기 신체 안에 이 아내가 있는데
네.
아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병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간 거죠. 물론 이제 뭐 영화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의 어떤 모습이 결국 요즘처럼 이제 세속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 종교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네.
뭐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에 좀 감동을 좀 받아서
네.
그 동반자적 사랑이라는 측면을 좀 책에서 좀 소개를 좀 했죠.
내 안에 타자를 발견하는 행위, 즉 동반자적 사랑, 눈부처 사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경험이 쌓여가지고 내가 실제 체험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같이 함께했던 것들은 추억하고 또 그 상대방을 뭐 만졌던 느낌, 향기들도 다 기억하게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책에 이와 관련된 애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브 웨어링으로부터. 클라이브 웨어링은 지휘자이면서 BBC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1985년 3월 26일, 그는 단기와 장기 기억 능력을 상실했고 7초에서 30초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의 30초마다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매번 2분에서 3분마다 일기를 씁니다. 그의 일기에는 나는 지금 깨어났다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음악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하고 나면 어느 곡을 연주했는지 잊어버리지만 말입니다. 클라이브 웨어링은 아내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1983년 올린 결혼식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7초의 기억을 가진 남자는 7초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클라이브 웨어링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조차 사랑의 기억만은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지워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내용만 들어도 뭐랄까요?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책을 써요. 그 네. 영원한 현재라는 오늘 뭐 이런 책도 쓰고 BBC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 네. 소개가 많이 조금 돼 있어요. 예.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 속 안에는 아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제 마음이 좀 따스해지는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이 말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형상을 말하는 우리말입니다. 타자를 나처럼 끔찍이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사유와 실천, 경계가 없는 사랑을 오늘 만나고 있는 책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이것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눈사람, 2번 눈물, 3번 눈부처.
네, 좀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봤어요. 했었죠. 교수님은 참 이렇게 부처님같이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아이고. 눈을 갖고 네. 계시네요.
부처 핸섭. 예, 그렇습니다. 1번 눈사람, 2번 눈물, 3번 눈부처.
네, 힌트가 좀 되었나 모르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주창윤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러브 듣고 잠시 후 다시 올게요. 네, 오늘은요 주창윤 교수님과 함께 사랑에 대한 정말 진실된 사랑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눈부처 같은 사랑도 있지만요. 사랑하면은 좀 아픈 사랑도 굉장히 많은 맞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희가 앞부분에는 진실된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예. 이별하면은 이렇게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더 상처받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교수님?
예, 예전에 그 정신의학자인데 로저글더라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여성분들의 과식 환자
네.
있는 분들을 이렇게 그 계속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식 환자가 그래서 뭐 과식 처방을 막 다이어트 처방을 내려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봤더니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아,
사랑에 실패해서
그럴 수
어떤
있죠.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그 무기력증을 채우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막 먹거나 뭘 뭔가
그렇죠.
그분한테는 사랑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줘야지 과식이 사라지는
건데
거겠네요. 과식만 치유했더니 약을 줬더니 안 되는 거죠.
아.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계속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에 이별을 하고 나면 무기력증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네.
무기력증에 빠져서 마음의 허기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체험과 기억의 집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네.
지금 그 내 신체 안에 그 여자분 육체와 신체와 영혼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헤어져서 그걸 분리해내려고 하니 이게 무슨 뭐 손톱이라 뭐 또 깎아서 없애긴 하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려니 얼마나
어렵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냥 비눗방울의 상처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 그 비눗방울이 막 해서 여러 개 비눗방울 하다 보면 비눗방울이 올라가다 보면 둘이 붙잖아요.
네.
붙어서 비눗방울이 좀 커져가면서 햇빛이 보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러다가 올라가다 팡 터져버린다고요. 순간에 터지는 거죠.
네.
나의 아픔도 그냥 그렇게 비눗방울의 상처처럼 팍 터지는 것처럼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의 여백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집착에 빠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항아리 안에 뭐 부모에 대한 것, 형제에 대한 것, 내 친구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랑을 하면 막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부모도 친구도 없이 막 한 연애하고 맞아요, 하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치유할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네. 가끔 아까 제가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는 백미러로 보는 운전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내 사랑 그렇게 하다 보면 이별의 준비도 되고요.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 이별의 준비도 되고 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나도 고려해야 되죠.
네. 상처 얘기하니까요. 그 지금 책에 보면 그런 거 써놓으셨잖아요. 비눗방울의 그 상처라는 챕터에 보면 남성이 사랑의 경쟁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연인에게 하는 질문은 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냐 이거였고 반면 여성은 그녀를 사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본심에 네. 약간 원초적인 거에 숨겨져 있었던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써주셨는데요. 이런 사람이 사랑하고 헤어지면 남자와 여자가 또 이별 후에 받는 상처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텐데 남자가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예, 이거는 그 사실 과학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남자랑 여자랑 서로 헤어졌을 때
네.
사랑의 상처로 자살하는 확률이 남자가 3배가 높아요. 여성보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남성들이 낭만적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열정에서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가 더 커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 사랑하고 친구 같은 사랑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 이제 그 낭만적 사랑의 열정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열정이 순간 깨지는 때 감당을 못 하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현실적 사랑을 하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 같은 사랑, 즉 친밀감 같은 거를 중요시하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를 통해서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건 네.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사랑에 좀 실패하면 막 친구가 고민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들어주고 막 네네. 같이 아파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누가 헤어졌다 하면 친구들이 막
울어주고
막 자기처럼 맞아, 맞아. 막 울어주고 근데 네. 남자는 안 그래. 그러니까 네. 여성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그 달달한 사랑의 시작부터 해서 가슴 아픈 이별까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항상 언론화 강의만 하시다가 이렇게 사랑 강연하니까 더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늘 그 딱딱한 얘기하다가 오늘 그냥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네. 수다 떨고 전 네. 수다 떠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재미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널리 널리 퍼져주시길 바라면서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형상을 말하는 우리말로 이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답은 3번 눈부처였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주창윤 교수님 그리고 정미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재미나게 준비했습니다. 박규상 교수님의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 예요. 잘 알려진 만화나 동화 속 주인공들에게 사람의 심리와 시대의 욕망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